우리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좀 보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무리들을 이끌어 입을 열어 가르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좀 충격적이라 하겠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그랬죠. 영적 가난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가난한 마음. 그런 자가 복이 있고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행복해져라. 꽃길만 걸어라. 항상 기쁜 마음을 품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항상 웃음을 잃지 말고 그렇게 자기 체면을 걸어서라도 기쁜 삶을 살아라 하지만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세요. 밤낮 그냥 눈물을 달고 살란 뜻이 아니죠. 이것은 물질적이고 육적인 슬픔이 아니라 영적인 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볼때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까닭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 웃으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예수께서 웃으시니라 이런 표현은 없고 예수께서 우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고요. 또 예루살렘을 보시며 울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그의 친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서 우신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수님은 그를 살리러 가셨거든요. 그럼 그분의 눈물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그것은 그분이 만드신 세상이 본래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어그러진. 그 중에 최정상은 바로 죽음이죠. 본래 죽음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케 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요, 본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의 꾀임이 들어왔고, 사람들의 넘어짐이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은 분하시고, 안타까우시고, 슬프신 거예요. 그런 애통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도 우셨죠. 다윗의 도성이에요.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지정해 주신 예배의 처소였어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 죄, 죄로 인한 더러움. 하나님을 향한 공경은 없고, 죄, 죄로 인한 욕심, 이전투구만 있는 곳이에요.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의 가난함, 또 심령의 애통함은 바로 이 죄로 인한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이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 죄로 인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있어요.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 까닭에 우리는 늘 죄로 인한 한숨과 그 애통, 죄로 인한 심령의 가난함과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 1, 2절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이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친히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그 목적,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빵 없는 자에게 빵 주려고 메시아가 오신 게 아닙니다. 이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라고요? 하나님이 없어 맹마르고 목마르고 심령의 텅 빔을 경험하고 애통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부으셔서 그를 사용하사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사회복음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한 자는 우리 주변에 늘 있거든요. 늘 있어요. 가난한 자는 늘 너희와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않다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려고 오시지 않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 오셨다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런 심령의 가난함, 이런 심령의 애통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바로 가난한 자예요. 왜 가난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 가난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 역시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예요. 왜 그래요? 로마서 7장에 우리를 계속 자신을 돌아보게 하니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을 갈망해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려요.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애통해하고 그것을 갈망해요. 제가 주일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상상, 기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냐? 그걸 노래하느냐?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어요. 목사님, 살만해요. 재밌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전도도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 애통과 가난함이 있는데 숨겨. 왜 숨겨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 와요. 기독교의 인상을 좀 밝게 줘야 해요. 쾌활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세상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화나 미디어가 교회를, 기독교를 조롱하는 방식을 보세요. 이 천박함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이 천박함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팔복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람들 교회 안 와요. 정말 그럴까요?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항상 속을 변화시키셔서 내면을 변화시키셔서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는 방식이에요. 주님은 먼저 한 사람을 가난하게 하세요. 즉 심령의 가난함을 허락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기쁨과 희락이 넘치기 전에 먼저 그를 하나님을 갈망하며 자신의 곤고한 처지를 보게 하세요. 부정적인 것이 먼저 와요. 율법으로 아프게 하고 복음으로 환희를 경험하게 하세요. 구원의 참 부요함을 느끼기 위해서는 죄의식,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단언합니다. 나의 죄로 인한 애통함이 있기 전에는요, 우리는 팔복의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 이 애통함이 이 세상을 향한 애통함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 주님의 방식은 항상 내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세상을 향한 애통은 있는데 나의 죄로 인한 애통은 없다? 그럴 수 있어요. 회심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상 걱정할 수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참 성도의 방식, 성경이 말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로 인한 애통을 렌즈를 가지고 세상을 보니 똑같더라. 왜 세상에 취급받는가? 이 사회의 부조리가 왜 있는가? 사회의 소외된 자가 왜 있고? 왜 부의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왜 차별이 있는가? 죄 때문인 거예요. 개인의 죄는 이렇게 세상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근간에 제 지인이 사회운동을 하다가 회심했습니다. 이제 곧 세례를 받는데 제가 조언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회심한 그 렌즈로 세상을 보라. 그래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한 사람을 복음 앞에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좀 강조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옳아요. 그러나 그 시작은 항상 개인 내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갱신돼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을 때 항상 그런 방법을 쓰셨어요. 부흥은요, 갑자기 서양 사람들이 교회로 밀물듯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먼저 소수의 성도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메신저를 보내십니다. 설교자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통상적이고 의례적이고 규례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항상 부흥은 나는 믿노라 하는 사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 성경강의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예배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명목상의 사람들이었고 진짜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성령 충만도 받지 못했죠.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고 심령의 애통함을 경험하니까 위로를 받아요. 내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줄수 없는 환희와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있는 것이죠. 살아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봐요. 뭐가 변화가 있다. 뭐가 달라졌다. 무슨 일이 있는가. 구경 왔다가 온 사람도 변화되고 세상에 가입하게 됩니다.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항상 주님은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불을 떨어뜨리실 때 먼저 심령의 가난함을 통절히 깨닫게 하세요. 슬픔을 깨닫게 하세요. 어찌할꼬? 내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불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터인데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러한 죄를 보는 방식은 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한 사람의 마음이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사람 저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견딜 수 없어. 불면서 떨어지고 말 터인데 어찌할꼬? 어찌할꼬? 이러한 애통함으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빨리 어떤 대규모 운동을 해가지고 어떤 기막힌 전략을 짜가지고 사람들을 빨리 교회당으로 데려오고 싶어요. 바빙크가 미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 기업과 같다 이런 얘기한 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똑같아요. 바빙크가 그 당시에 19세기에 미국 교회를 보고 신앙 고백도 없고 요리문답 교육 어린이들에게 없고 목회자 후배 후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어떤 그 문답보다는 자기의 어떤 신념, 자기의 어떤 의사 전달 기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거나 심사한다니 너무나 피상적이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찬양은 거의 공연과 같고 너무나 깊이가 없다. 2000년 신앙 고백의 이 전통에서 떨어져 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깊어져야 돼요. 세상이 뭐라 하든지 신경 쓰지 맙시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어느 산에서 그 추운 동네에서 한 유명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사 거기서 집회를 하세요. 사례 없어요. 강사 식사 대접 없어요. 본인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팔복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한 귀퉁이에서 전하세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지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께 치유받고 가르침 받고 그분의 선포를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를 모른다고요. 주일에 이 팔복에 대해서 나눌 터인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찢어지기를 바랍니다. 주일을 잘 안 지키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커뮤니티 안에 있지만 1년에 한번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없어 그래요. 자기의 마음에 텅 빈과 가난함을 못 느껴봤어요. 나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며 나의 진노가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가르며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그 험한 수모를 당하셨는지를 아직 몰라요. 그래서 더욱 기도합니다. 권면하고 징계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니. 빈손 들고 나의 실상을 깨닫고 주님께 갈 때 심령의 가난함을 천국으로 채워주십니다. 나의 영적인 애통함을 위로로 채워주세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백성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요. 그 백성은 바로 영적인 애통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이 렌즈로 볼 때 뉴스를 봐도 아 주님 세상이 이렇습니다. 죄로 인해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돈도 보내고 물자도 보낼 수 있지만 이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러한 애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자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애통의 사람이셨어요. 슬픔의 사람이셨어요. 고난당하는 자셨어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보며 자신의 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죄악을 보며 슬퍼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애통해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품읍시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하셨어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우리 자녀를 위해,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지인들을 위해, 아직까지 이 복음의 감격을 누려보지 못한 내 친구를 위해 울어줍시다. 이 애통 속에 주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아직까지 그리스도 없는 자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